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로 치면 불과 6개월 정도 차이가 됩니다. 이미 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정말 태중에서 만난 사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으로 갔을 때 복중에서 두 태아가 뛰놀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일찍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는 왜 예수님보다 일찍 등장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2,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실현된 자라는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탄생과 그 애굽 피신과 또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성장하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듯이 세례 요한 또한 이 땅에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그 사명을 말씀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신념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사명에 눈 뜨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주님께 서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보니까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크게 세 파가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에센파. 에센파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광야나 또 사해 근처나 뭐 해서 성경들을 필사하면서 지냈던 사람이죠. 바리새인들도 어쩌면 에센파처럼 경건을 이렇게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거나 떠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른바 그 바리새라고 하는 파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하다 그들은 구별되기를 원했어요. 지나치게 구별되다가 분리되어버린 사람들이죠.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나 마찬가지죠. 그들은 토라, 구약, 모세 오경밖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이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정치적인 기득권층을 두텁게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쨌건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에 속했던 걸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의 메시지는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선포한 장소도 광야였지만은 그가 전했던 메시지라고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말이 아니에요. 장황한 설교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대체 그는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렸을까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은 양식이 부족함이 아니요, 우리가 목이 마른 것은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 선지자가 없었던 이스라엘 땅에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선포했을 때 그 말에 어떤 수식어나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군더더기가 없었을지라도 사람들은 부름떼같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에 따르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라기의 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어떻게 보면 혼동을 빚은 만큼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죠. 또한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그의 소명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갔고 그래서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는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실 길을 곧게 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카페트를 까는 길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밟고 갈 길을 본인이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아는 자는 정말 인생이 출세한 겁니다. 어제 우리는 구원이란 출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의 출세 방식이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세상을 사실 나온 거죠. 일단 세상을 한번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독교는 아무것과도 구분되지 않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만 것이죠. 차라리 어떻습니까? 뭐 불교나 캐토릭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한번 등지는 모양을 취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뭐 오해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불식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러나 이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에 주목한다면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후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란 이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켜져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옷 갈아입으면 뭐합니까? 속이 하나도 안 변했으면. 생각이 안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개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이 세례 요한의 경우는 광야로 향한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생활합니다.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회개한 사람은 의식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식주가 다르다고 해서 회개한 건 아니지만 회개하고도 의식주가 다르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는 광야를 택했고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고 그는 가죽띠를 띠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뭐 지금 보니까 아주 그냥 비싼 옷에다가 좋은 음식 먹은 것 같습니까? 어쨌건 그의 삶은 질박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합당한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금기시했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뜻이지만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만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5, 6, 7절이에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할 사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은 근데 왜 이들은 나왔을까요? 어쩌면 세례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나 어떻게 세례를 베푸나 그게 궁금해서 왔겠죠.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풉니다. 물 세례의 근거는 어딜까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선 하나님께로 나올 때 깨끗이 하라, 성결케 하라는 데서 이 세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려면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옷도 깨끗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뭐 새 옷 사 입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무릇 성결하게 나와야 한다. 그 얘기죠. 가장 그 세례에 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건 사실 예레미야서 말씀도 있고 에스겔 말씀도 있고 이사야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한번 에스겔서만 하나 찾아볼 텐데 에스겔 3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한다는 게 세례죠. 물론 그 유대인들은 정결례라고 해서 어디 나갔다가 밖에 들어와도 집에 들어오면 손을 깨끗이 씻고 하는 그런 정결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결한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례란 단순히 물을 몇 방울 뿌리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례 안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형식적으로 물세례를 받으러 왔던 그런 몇몇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쑥 들어가려면 돌이키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란 우리가 단순히 무슨 뭐 물 몇 방울
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심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세상을 향했던 온갖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8, 9, 10절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회개하는 결정이 뭡니까? 자기가 전 재산을 반을 내놓겠다. 내가 토색한 것이라고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 그는 집에 예수님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로 그의 모든 관심이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났고 그 회개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삶의 모습과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회개한 적도 없고 뭐 세상 사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면 구원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본인이 스스로 한번 돌이켜볼 일이죠. 그때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찍히는 일만 남았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듣기가 불편한 메시지를 이렇게 쏟아붓다시피 쏟아부었지만 그러나 그는 뭐 성도들의 비위를 맞춰서 성도들이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더라.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는 그 발걸음을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따라서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도 들 수가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만큼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 이름이 채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야 비로소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일어남으로써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분은 어떻게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다고 말합니다.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게 뭡니까? 구원이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게 뭡니까? 심판 아닙니까? 구원과 심판은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등장하십니다. 13절 14 15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물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나는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례를 요청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받을 일이 세례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례를 자청하십니까? 세례를 자청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분이 죄 있는 자의 모양으로 이 땅에 생애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단추가 뭡니까? 죄인들과 자신을 세례라는 형태로 묶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죄인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죄를 자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이유가 없지만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요한이 세례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인간이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의를 이룬다는 곧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릴 때 순종하는 것, 그게 구원이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16절 1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경험하고 몇 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들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끝에 닿은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걸 본 사람들은 땅에 어떤 일에도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일이지만은 이 땅에서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왕의 대관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대관식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담백한 기사로 전해주고 있는 마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음으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을 취하심으로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시고 이 모습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다시 변화산 산상에서 한 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건 오늘 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편 2편 7편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쨌건 이 사랑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구별된 능력이어야 합니다. 구별된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느 신앙에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어떤 신앙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격려하셨을 때 이 사랑과 기쁨은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사랑받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이 부족합니까? 돈과 권력과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이 부족한 것은 늘 사랑이요. 인간이 결핍된 것은 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사랑과 이 기쁨을 놓쳤기 때문에, 가짜 사랑과 가짜 기쁨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욱더 목마르고 더욱더 강팍해지고 더욱더 폭력적이 되고 더욱더 음란해지는 것이죠. 진짜 사랑과 진짜 기쁨을 맛보지 못한 비참한 인생들의 결과죠. 이 세상은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을 선언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쁨을 샘솟듯 속게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받고 가야 할 길에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큰 삶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비밀스러운 교제의 기쁨 아니겠어요? 이 기쁨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탈진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외식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외식주의에 빠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신앙인들이 경건주의에 빠졌습니까? 그게 외식주의건 지나친 경건주의건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고 기쁨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아예 그게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려 참 평생을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과 기쁨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확인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잠잠한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주님, 그 음성이 다른 음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 내가 너와 더불어 가자고 하는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사랑받는 자로 끝까지 함께해 주옵시고 기뻐하는 자로 끝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 때 주님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면 족합니다. 이 음성 하나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음성 하나면은 십자가의 고통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했듯 우리 또한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사랑과 기쁨이 신부들이 준비한 기름처럼 우리를 넉넉하게 하셔서 주님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들으셨던 이 놀라운 음성이 우리 귀에도 응하게 하셔서 주님, 주님을 따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랑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과 기쁨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주님께 올인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듯 그렇게 시작하기로 결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또한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재림을 준비하는 또 다른 세례 요한과 같은 생애를 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